사무엘상 28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셨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울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사울의 죄악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세상의 죄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목자왕이 행한 죄악, 바로 이 교회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사울의 삶을 계속해서 보면 죄와 불순종이 잘라져 나가지 않고, 죄와 불순종을 물리치는 삶이 아니라 그 죄와 불순종에서 자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죄와 불순종이 자라갈수록 무엇도 함께 자라갔느냐,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불순종이 자라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함께 자라가고요,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자라가고 있다면 먼저 무슨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미움과 분노도, 죄와 불순종도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자라갈 때에 사울의 삶에 함께 자라갔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보여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죄와 불순종, 하나님 대적하는 삶, 하나님 백성들 미워하고 분노하는 삶이 자라갈 때 함께 자라갔던 것,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Fear. 그런데 그 fear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ly fear,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 두려움이었어요. worldly fear.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살펴볼 때마다, 아니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꼭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함께 보여줬던 것이 이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에 사울이 등장할 때마다, 사울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의 불신은 늘 두려움을 가져왔고, 아니 두려움에서 시작되었고,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라갈수록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며 두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와 불순종으로 더욱 자라갔다는 거죠. 전체 사무엘상 말씀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처음 왕이 되어 다스리던 사무엘상 13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 처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블레셋만 나타나면 두려워요.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서 어떤 일을 행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망령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려움이 뭘 인도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통 세상 두려움이 주장해서 그저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세상 영광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제사를 망령되이 드렸다는 거죠. 세상 두려움이 사울을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멸전쟁, 심판을 지팡하는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이것을 불순종했죠. 사울에게는 분노가, 진노가 없었어요. 사울이 이것을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전쟁 탈취물 중에 좋은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으셨죠.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생각나세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실상은 자기 정욕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두려워서. 왜? 백성들은 자기 밥줄 같았거든요. 자기가 왕 노릇하려면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됐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자기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인들은 두려운 거죠. 그렇게 갑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가요. 두려움이. 세 번째로 17장으로 가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크게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히 나서지도 못하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장대한 자였어요. 그런데 가장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신은 나서지 않으면서 상까지 내걸고 백성들은 사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왕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백성들을 지켜야 될 목자 왕이 세상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백성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싹군 목자로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 18장으로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자기보다 더 높아질까봐.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세상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낮아질까봐, 자기가 낮아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하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두려워. 18장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하며 사울이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사울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온통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 악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와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었죠.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나타나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요. 담대히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대적을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세상 두려움만이 그 삶을 주장하여 더 악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조금도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에도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죽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진 않아요. 두려움이 커져갈수록 더 하나님을 미워하고 더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불순종이 자라가고 자기 멸망이 가까울수록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이 사울에게서? 사울에게서 사울의 아비와 같은 자의 모습이 보이죠. 누굴까요? 네, 사단이에요. 사단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두려워 떨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결국 계시록에 가면 사단의 마지막도 끝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무적행에서 놓인 후에도 마지막 큰 하나님의 원수로 대적하다가 지옥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한 사단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보이고 아니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단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심판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갔을 자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했던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었고요. 그것도 그 교회의 목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도 나오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삶을 사무엘상에서 들여다보면 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늘 섬기는 것 같고 찾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거짓 성도요 싹꾼 목자였습니다. 믿는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은 다 자기를 위한 거짓 세상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나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아라. 나를 위해. 다 자기를 위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백성들까지도 그런 거짓 우상 섬기는 세상 믿음으로 미혹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자. 올바른 관계가 없는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다고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단과 마귀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모습에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전체 그 전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8장에서도 이러한 사울의 거짓 믿음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사울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 오는데 이제 한 세 장밖에 안 남았죠. 두 장. 사울의 삶이 더욱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라가요. 5절에 보면 이번에도 또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래서 점을 치려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요. 거기에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사울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Afraid 에서 very afraid and trembling. 왜? 이제 자기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두려움에서 더 큰 불순종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진짜 죽은 사무엘이었는지, 정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것인지, 왜 땅에서 올라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이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죽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가는 두려움. 자기가 누리던 세상 영광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 21절에 보면 사울이 심한 고통까지 받았다. 병들어서 누워요.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아니, 병들어 누울 지경인데 그 심한 고통으로 정말 몸이 떨릴 지경인데 왜 하나님 앞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 거는 가는데 왜 하나님 앞으로는 겸손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딱딱한 백성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체 사무엘상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두려움이 가장 극치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크게 두려워하고 심한 고통까지 받고 병들면서까지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켜서 장대 위에 매단 구리뱀을 바라보면 사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에 떨어질 망정, 나는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에 갈 망정,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겠다. 이게 죄인들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음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나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먼저 3절에 사무엘이 죽고 사울왕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이렇게 했다는 이 3절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전에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계명을 쫓으라는 명을 따라 그때는 그렇게 해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행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또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그런데 어떤 견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사울왕이 전에 그렇게 했던지 지금 그렇게 했던지 겉으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 묻고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가면 교제까지 나눠요. 제사장들하고 나누는 교제의 모습이 그 신접한 여인하고 나누는 교제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로 하면 무속 인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사주팔자 점치고 무속 무당. 네. 특별히 죽은 자들의 영과 접할 수 있다고 믿고 죽은 영이라도 불러내어 기륭 화복을 점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찾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다 내어 쫓거나 죽이거나 멸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절대로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뭘 했건 안 했건 그들이 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저들을 절대로 믿지 말며 그들을 조금이라도 추종하여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말씀만을 믿으라. 레위기 2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한 자들을 죽이는 건 살인이라고 안 하신다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모든 종류를 다 일컬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무당은 아니고 그냥 사주팔자 이건 확률이야 이런 자들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이 들어오면 쫓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나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만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륭화복을 점친 자는 이런 거짓의 영들을 찾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오히려 죽이고 물리치고 쫓아내라.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족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용납하지 말라. 교회 안에 점쟁이 같은 자들, 무당 같은 자들 절대 용납하지 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너희는 오직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라. 성경 66권 외에는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요, 정말 잘 맞추는 것 같고요, 별별 이상한 체험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아니, 다 물리치라.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아요. 뭐 그들이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렇지만 몇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죠. 사실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들이나 그 무속인들이 불러내서 점을 치는 죽은 영혼들,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영혼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영혼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만일 누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든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때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Devil, 마귀예요. 악한 영, 악한 천사, 사단의 종들인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면 누구를 따라가는 게 돼버려요? 사단을 따라가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마귀들이 하나님 흉내내며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슬쩍슬쩍 맞추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큰 돈을 버는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죠. 무속인들이 큰 돈을 맞춰주고.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여인을 구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런데 그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무속이나 점치는 일들이 거짓 사단의 종들을 섬기거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뜻이 있다면, 비록 내일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 생겨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 모든 삶을 신실한 너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룰 영원한 본향은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세상 영광,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늘 그래서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런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왜 존재했겠어요? 찾아가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있었죠. 사울도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낸 듯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두려움 그리고 자기 정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사울이 유형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참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고 사단을 섬기고 따라가는 백성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어 내가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 내 앞일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갔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런 것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울의 죄악된 변명이었죠. 사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나 신접한 여인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어떻게 될까봐, 자기 어떻게 하면 잘 되려고, 자기 정욕과 안위와 세상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알려주셨어요. 뭘 또 원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가면은요, 사울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범죄가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그랬다고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다. 사울이 여호와께 평생 묻지 않았고 여호와를 말씀을 찾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물은 적도 많고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느냐?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찾은 적은 없었다는 뜻이죠. 온통 자기 안위를 위해, 자기 뜻 이루려고, 내 뜻 좀 해달라고 하나님 우상처럼 찾고 구했던 모습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착각했죠. 뭘 착각했죠? 때때로 자기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주셨다. 그리고 간증했어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울의 죄악의 배경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두려움이 우리 삶을 주장하면 우리도 누구의 길을 가게 될까요?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지 않고 하나님과 나누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 없이 살아가면 우리도 어느 순간 두려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걸로 갈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도 이 옛사람의 죄성, 사울의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도록 내버려두면 즉시 찾아오는 건 뭘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즉시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세상 원리가 주장하는 삶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우상 섬기듯 나를 위해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겁니다. 결국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향한 죄와 불순종이 자라가고 미움과 분노도 더욱 커져가고 형제 자매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도 커져갈 거예요. 사울의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온갖 거짓의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하는 거라면 사단의 말이라도 붙들고 사단처럼 하나님 대적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나를 위하는 거라면 사단의 말이라도 못 붙들 게 뭐 있어요? 이것이 세상 죄인들이 가는 사울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 사울의 길을 갔던 자들이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 죄악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뭐고 하나님 말씀 뭐고 다 거짓을 따라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 잘 맞추더라, 누가 용하더라, 뭐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했다더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곧 미혹되어서 우리도 그 거짓이라도 붙들고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려는 죄성이 있지 않나요? 우리 결혼할 때 궁합 보고 결혼하는 거 많지 않나요? 이사 갈 때 한국에서는 믿는 성도들도 날짜 잡더라고요. 길일. 왜 그걸 허용하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사실 그런 질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일어났건 맞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다 사단의 종들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것으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절대로 믿는 성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신기하다. 끊임없는 관심 있고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도 세상 두려움과 정욕이 주장하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뭐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영광에 이르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우리의 정욕과 두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사울의 길을 따라 아니 사단의 길을 따라 멸망으로 갔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가는 것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짓을 따라 멸망하러 가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어.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복음으로 들어오면 우리 두려움은 그 즉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간단 명료한 복음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복음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심판에서 이미 우리를 영원토록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영원한 천국 생명과 영원한 천국 축복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두려워하며 떨던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으로 주셨고 그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지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천국 영광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은 바로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이 썩을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두려움이라도 낄 자리가 있나요? 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두려움,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로 더 이상 두려움이 주장하고 거짓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렵다, 저것 때문에 두렵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현실로는 변한 게 없어요. 세상 현실로는 바뀐 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영원한 천국 현실을 붙들고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 넉넉히. 복음이 너무 약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안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죄인들처럼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변치 않는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당장 내일 가는 길이 어떠할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가는 길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사울의 길, 사단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비록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천국 영광에 우리도 분명히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욥이 하루 고난을 겪었는데 내일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비록 내일 또 어떤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가 가는 길이 어떠할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죠? 내일 일이라도 알려고 신접한 자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이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모를지라도 우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형제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한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다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일 하루 잘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내 전체 인생이 완전한 길로 가는 걸까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더 완전할까요?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알려고? 그래서 내 지혜로 머리 굴려가지고 살아가려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맡기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붙들고 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일 있다가 모레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사랑으로 족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 이기며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태복음 14장 21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밤만 되고 껌껌해지기만 하면 찾아오는 두려움, 매 순간순간 내 앞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내가 얼마나 아파서 누워있지는 않을지, 뭐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이 천국 소망으로 이겨나가시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이켜 기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만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천국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또 올바로 이해해야죠.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두려움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건 또 나나나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세상 두려움을 물리친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에서 오는 이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은 우리 삶에 죄와 불순종과 미움과 분노를 더욱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삶에 기쁨과 사랑과 순종과 평강과 소망을 더욱 가져올 겁니다.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세상 두려움 이기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여 멸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사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늘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